제2장 영과 혼과 몸의 분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사람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며 몸을 보이는 것인 사람의 밖에 신체로 생각합니다. 몸이 사람의 외면적인 신체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과 혼이 하나인가는 의문입니다. 영과 혼은 두 가지 실체입니까? 하나입니까? 영과 혼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사람의 답변은 이것이 하나의 실체로서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자적인 차이가 있을 뿐 영과 혼을 같은 실체로 생각합니다. 사람의 답변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여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혼과 몸의 두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영과 혼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 온 영과 혼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 영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의 영은 혼과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과 생활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영의 경계를 모른다면 어떻게 영성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영성의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이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영과 혼을 구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계속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구분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에서도 사람을 영과 혼 및 몸인 관절과 골수의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갤 수 있다면 영과 혼은 같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처음 창조된 사람.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는 사람의 몸을 가리키고 그 코에 불어넣어진 생기는 사람의 영을 뜻합니다. 산 혼은 사람의 혼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구절에 의하면 혼은 영과 몸이 합해져서 생긴 것입니다. 영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 혼을 산출하였습니다. 본래 몸은 죽은 것이었지만 생명의 영이 들어갈 때 제3자인 혼을 낳았습니다. 영이 없다면 몸은 죽은 것이고 영이 있어야만 살아있게 됩니다. 몸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은 유기적이 되는데 이 유기적인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은 인간 생명의 원천입니다. 주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호흡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호흡은 바로 영입니다. 영과 몸이 합해질 때 혼을 낳았습니다. 성경에는 산혼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영이 그의 몸과 연합될 때 셋째 부분인 혼을 낳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영과 몸이 셋째 부분인 혼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산혼이라고 칭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한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온 존재가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능. 사람은 영과 몸의 두 부분에 독립된 본질로 창조되었습니다. 영이 흙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들어간 후 곧 혼을 산출했습니다. 영이 몸을 직접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 매개체는 바로 영이 몸을 접촉할 때 생긴 혼입니다. 영이 몸과 완전히 융화될 때 혼이 생겼는데 이로써 사람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은 영과 몸이 상합한 결과여 사람의 인격입니다. 몸은 혼의 외곽이고 혼은 영의 외곽입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의 온 존재는 영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고자 할 때 영은 그 뜻을 혼에 전달하고 혼은 영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이 매개체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을 봅시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영이 기뻐한 다음에야 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이 기쁨을 혼에 전달하면 혼은 그것을 몸에 전달하게 됩니다. 몸은 세상에 대한 지각이고 혼은 자기에 대한 지각이며 영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입니다. 몸은 사람에게 다섯 가지 지각을 갖게 하는 오관이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몸은 사람을 물질적인 세계와 왕래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혼에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지력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에서 산출된 자극에 반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혼은 사람 자신이자 인격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지각이라고 합니다.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통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라고 부릅니다. 영에도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은 생각의 지식과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압니다. 영은 생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사람이 생각을 통해 어떤 사정을 알지만 실제로 사람의 생각은 믿을만하지 못하며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 속에도 지식이 있지만 오직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 자신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자극을 받으면 사람의 혼은 낙망하고 고민하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람의 인격에 포함된 것은 다 혼입니다. 그러므로 혼을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람을 혼이라고 칭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 내려간 야곱 집의 70인에 대해 성경은 70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몸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종과 같다. 혼은 결집하는 장소로서 거기에서 영과 몸이 연합합니다. 사람은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왕래하고 몸을 통해서는 지각의 세계와 왕래합니다. 혼은 중간 위치에 서서 한 면에서 영을 통해서 영적 세계와 교통하고 또 한 면에서는 몸을 통해서 물질 세계와 왕래합니다. 혼은 영과 몸의 중간에 위치하여 영과 몸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영이 혼을 통해 몸을 다스려 몸이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몸도 역시 혼을 통해 영이 세상을 사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혼은 인격의 산출지로서 그 안에는 사람의 판단력과 지력과 애정이 있습니다. 영은 사람이 영적 세계와 왕래하는 부분입니다. 몸은 사람이 물질 세계와 왕래하는 부분입니다. 혼은 이 두 부분의 중간에 서서 그 판단력을 사용해서 영적 세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 물질 세계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때로는 혼이 그 지력과 자극을 받아 온 존재를 다스리는데 이것은 정신세계의 통치가 됩니다. 만일 우리의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원하지 않으면 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이 영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결정해야만 영이 혼과 온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혼이 인격의 산출지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후 사람의 영과 혼과 몸. 본래 영은 혼과 몸이 그에게 복종하는 온 존재의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영은 주인 같고 혼은 청지기와 같으며 몸은 종과 같습니다. 주인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 그것을 청지기에게 부탁하며 청지기는 종들에게 분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본래 있어야 할 사람의 영과 몸의 정상적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의 호흡인 영을 통해서였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과를 먹은 후에도 몇백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과학적 의미에서의 죽음이란 외부 환경과 교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닌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영이 그 예민한 지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벙어리가 있다 합시다. 그에게 입이나 목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입은 언어 능력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에게 영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죽어 있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 당시 그의 판단력을 사용하여 생명나무를 택하여 먹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그의 영에 들어가 그의 혼을 통과하며 그의 속사람을 변하게 했을 것입니다. 죽어마땅한 흙에 속한 그의 바깥 몸도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무질서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바깥 몸은 죽었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사람의 혼을 높이 들어올리고 영을 억압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아는 것은 혼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실과 먹는 것을 금하신 것은 사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실과를 먹으면 혼의 생명은 살게 되고 영의 생명은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상실하고 하나님에 대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선악과 지식은 모두 악입니다. 지식은 사람의 혼의 지력 부분에서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혼의 생명은 일깨워지고 높이 올려집니다. 혼의 생명이 일깨워지고 높여질 때 영의 생명은 억압되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아담의 영은 혼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얼마 안 되어서 혼의 억압 때문에 그의 영은 혼과 융화되어 두 부분이 긴밀히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과 혼이 하나로 합해졌기 때문에 쪼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혼과 영이 이렇게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활은 이상의 세계 안에 살게 됩니다. 모든 일에서 사람은 지력 혹은 감각을 조차 행합니다. 이때 영은 마치 죽은 것처럼 그 능력과 지각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유다서 19절에서는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영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혼에 의해 막혀있고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날로 악화되어 몸 안에 육신도 권세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임할 때 사람은 이미 육체가 되었습니다. 혼에 속한 대다수 사람들은 이생이 믿을 만하지 못함을 깨닫고 내세의 영생을 추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인간의 생각과 이론으로는 생명의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믿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총명한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론은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공중누각에 불과하며 사람을 영원한 흑암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육체에 속할 때 사람은 육적인 애호와 사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사욕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더러운 죄들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은 세 부분, 곧 영과 혼과 몸으로 나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영을 최고의 위치에 두어 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혼에 속하게 된 후 사람의 영은 잠겨져 혼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에 속한 후로는 가장 비천한 육체가 왕 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영의 다스림에서 혼의 다스림으로 하락했고 그 다음 혼의 다스림에서 육체의 다스림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하락의 결과 육체가 권세를 잡게 될 정도로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거듭남. 거듭나기 전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고 죽어 있었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떠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최종적인 칭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죽은 것처럼 그분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이 온몸을 다스릴 때 사람은 이상 혹은 자극 가운데 살게 됩니다. 마침내 혼은 몸의 정욕과 애호에 복종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으로 난 육이기 때문에 마땅히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후 그는 영의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혼에 속합니다. 거듭남은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 공로를 사람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은 거듭납니다. 사람이 일단 거듭나면 성령께서 그의 영 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완전한 데까지 전진합니다. 거듭나기 전 사람의 영은 혼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의 자아는 그의 혼을 다스리고 그의 육체는 그의 몸을 다스립니다. 혼은 그의 영의 생명이 되고 자아는 혼의 생명이 되며 육체는 몸의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의 영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고 그의 혼을 다스리게 되며 혼을 통해 그의 몸도 다스립니다. 성령은 그의 영의 생명이 되고 그의 영은 그 사람 온 존재의 생명이 됩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거듭날 때 성령은 등불을 켜고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한 새 영입니다. 원래 있던 영은 죽은 것 같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넣으심으로 사람의 영은 새 것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산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어두워지고 타락한 영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난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한 근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성령에 의해 사람의 영 속에 넣어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이 생명을 얻은 것을 가리켜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죽으면 사람의 영생도 끝납니다.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초보입니다. 이때 그의 영적 생명은 완전하기는 하지만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일과 같은데 처음 나타날 때 그 생명은 완전하지만 그 모양은 아직 푸르고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유기체의 각 부분으로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거듭남도 이와 같음을 주의하십시오. 거듭났다고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이의 생명의 새 시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구주로 믿었다면 그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 생명의 첫 걸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는 이가 거듭난 생명을 얻은 후 그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계략적으로 다음 세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시기이고 둘째는 혼에 속한 시기이며 셋째는 영에 속한 시기입니다. 거듭난 믿는 이도 한동안은 전과 같이 화를 내고 교만하며 질투하는 등의 죄를 범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거듭난 것을 의심합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거듭났지만 그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차츰 진보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에 흥미를 갖고 마음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를 때 믿는 이는 자신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느끼는 이상적 세계에서 살고 있을 뿐 자신이 여전히 혼에 속한 자임을 알지 못합니다. 후에 그의 안에서 성령께서 이룬 더 깊은 십자가의 역사로 그가 자아를조차 행하지 않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느낌을 주의하지 않으며 잠잠히 영 안에서만 살게 된다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에 속할 때 그의 주인은 육체이고 혼에 속할 때 그의 주인은 혼이며 영에 속할 때 그의 주인은 그의 영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